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이 금요 기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죠? 네. 무엇이 그렇게 사모되었습니까? 주님 만나러 가는 마음으로 사모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설교가 마쳐지고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몇 가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텐데 중간에 안수 받고 싶은 분들 앞으로 나오라고 멘트를 하면 꼭 사람이 치료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꼭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또 정신적인 고통 또 마음에 풀어내지 못하는 그 분노, 응어리 이런 것들 여러분 꼭 두셨다가 정말 자기 힘으로 혼자 어찌할 수 없을 때 나와서 우리 목사님들의 또 도움을 여러분들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다 보일러 있죠. 뭐 다른 연료 시스템도 있겠지만 이제 보일러를 많이들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연립주택에 산 적이 있어요. 연립주택에. 근데 한번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기계 쪽으로 굉장히 둔해요. 그리고 이렇게 손재주도 없고 뭐 손재주뿐만 아니라 재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망치질 하나를 옳게 못해요. 교역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사를 많이 다니는데 제 기억으로는 거의 제가 이삿짐을 싸고 푼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가래요. 방해된다고 나가래요.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나갔다 오면 이제 집이 옮겨져 있고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진짜 있으면 제 자신도 내가 걸리적거린다는 걸 느낄 정도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 잘하는 분들 보니까 벌써 머릿속에 일의 순서 논리가 탁탁탁 있더라고요. 어쨌든 집안에 그 보일러가 한번 고장이 났어요. 이걸 한번 뜯어봐 속으로 그러다가 아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치는 분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고치는 걸 옆에서 이렇게 구경을 하면서 구경은 또 재밌잖아요. 내가 하면 힘들지만 힘든 게 딴 게 힘든 게 아니라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자기가 알면 힘들질 않아요. 신앙생활이 꼭 같아요. 알아갈수록 신앙생활은 쉬워집니다. 근데 모르니까 벅차고 힘이 든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그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이 기사분이 잘 알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선생님, 이 보일러는요, 물이나 불, 그리고 연료, 그리고 보일러라는 매개체에 해당하는 기계,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가동이 돼야 작동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무슨 시스템이라 그러냐면, 물의 온도를 기계에 딱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 20도. 20도면은 보일러가 돌아가서 이제 물이 데워지겠죠? 그 20도가 딱 되면 보일러가 딱 멈춰요. 그리고 이제 20도 아래로 딱 내려가면 다시 가동이 돼요. 다시. 그렇게 해서 이제 고루고루 방 구석구석까지 뜨거운 물이 잘 순환이 돼서 이제 전체 구들이 뜨뜻해지는 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또 요즘은 이런 시스템을 외국에서 많이 수입을 해 가서 설치를 하기도 하는데 중간에 또 공기가 끼어 있으면 물이 안 돌죠. 그래서 뭐 바람을 빼서 순환이 잘 되도록 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 20도가 딱 되면 기계가 딱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 다 온도가 내려가면 물이 다시 끓어요. 기계에 의해서. 그래야 이게 이제 오버히시 안 돼서 기계도 오래 가고 고장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시스템을 뭐라고 했는데 제가 그 전문 용어라 잊어먹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적인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도 우리 영성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한된 육체와 또 유한한 몸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한 주간 동안 그 직장에서 또 캠퍼스 안에서 사람 만나고 부딪히고 또 신경 쓰고 그러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것만큼 피곤한 게 없어요. 보람도 있고 의미도 있는데 또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야 되고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는 그렇게 이제 한 주간이 휙휙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지나가는 속도하고 또 제가 맞이하는 속도가 다를 겁니다. 나이의 속도는 비례한다 그러죠. 10대는 어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막 그러고 살 거예요. 20대 때는 조금 더 빠른 감을 느낄 거고 이제 저희 나이 때쯤 되면 백마가 문틈 사이로 지나가는 것 같죠. 뭐 휙 지나갔는데 백마가 문틈 사이로 지나가는 것 같아요. 실지가 진짜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제가 3.1교회인지 올 7월이면 벌써 만 3년이 되네요. 만 3년. 어제 온 것 같은데 3년이 지났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그렇게 감이 없나 봐요. 그죠? 예. 반응을 좀 하세요. 예.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사의 가장 어쩌면 참혹했던 역사의 한 편을 보면서 이것이 갖는 그 시대적 의미가 무엇이고 또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를 한번 붙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7절을 보십시다.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는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 1인칭을 썼죠?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를 이 민족의 역사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장면인데 내가 그래요. 내가 1인칭. 자, 여러분 하나님을 1인칭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히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1인칭으로 만나야 돼요. 내가. 자, 그런데 오늘 유독히 내가라는 표현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고 애굽에 있는 뭐예요? 내 백성의 고통을. 또 여기 무슨 백성?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근데 그 백성이 지금 상태가 어때요?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에게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백성이에요. 나의 백성.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월요일 날 가까운 인근에서 좀 조용한 자리를 마련해서 그 세월호 때문에 그 슬픔을 겪고 있는 어머니들 그 아이들을 그 차디찬 남해 바다에 또 가슴 한켠에 묻어버린 그 어머님들을 이제 대표 몇 분을 좀 조용한 자리에서 뵀어요. 뭐 취지는 그렇게 뭐 거창한 취지가 아니고 그분들이 왜 그렇게 아파하는가 또 지금 이 상황에서 교회에 뭘 말하고 싶은가를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나교회 유기성 목사님하고 또 이찬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한 서너 분이 그분들을 이렇게 함께 만났습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수건을 다 쓰고 나왔어요. 가만히 이렇게 살펴봤더니 삭발을 하신 것 같아요. 삭발을. 그래서 수건을 다 이렇게 쓰고 나왔어요. 어머님이 못 나오신 가정은 이제 아빠가 대신 나왔고, 어느 분은 부부가 같이 나왔고. 근데 그분들이 다 이제 그 중에 크리스찬들이 나오신 겁니다. 어떤 분은 권사님이시고. 놀랄 만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이제 슬프지 않대요. 위로하지 말래요. 슬픈 게 아니라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노.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물론 신앙을 버린 건 아니에요. 다니던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이게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고, 그 아픔 속에서 나오는 격정적인 그 피를 토하듯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고개를 들고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아픔이 그냥 두두두두둑 나와요. 아픔이. 이게 뭐가 그렇게 아픕니까? 물었더니 두 가지가 아프대요. 무관심. 무관심. 그리고 이것보다 더 그 후비는 것은 자기들에 대한 그 국민들의 곡해된 시선, 좌파, 용공, 종북 세력, 이 얼토당토하는 이런 명목으로 뒤집어 씌우는데, 물론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래요. 자기들 다 안 돼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래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너무 힘들어서 1년 전에 사고 났던 그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답니다. 그때는 정말 정신이 없었고 이게 뭔 일인지를 이해도 못했고, 그러나 이제 그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동안 또 이 사건이, 이 참사가 많이 국민들의 시선 속에 또 왜곡이 되어 전해지고 하면서 그런 게 더 비통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 이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들어야 될 명료한 메시지가 있어요. 명료한 메시지. 시대가 큰 풀무의 역사. 풀무가 뭔지 아시죠? 풀무. 그 불도가니. 그 풀무의 역사 속에서 겉은 좋은 옷 입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멀쩡하게 사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고통과 가시밭길을 걷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고, 또 자기 하나를 주체하지 못해서 막 분노에 붙잡혀가지고 걸어다니는 시한폭탄들이 많아요. 누가 뇌관만 잘못 건드리면 바로 폭발해버릴 것 같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멀쩡히 가다가 그 얼마 전에 예비군 훈련장에서 일어난 사고 보세요. 내 혼자 잘 산다고 이제 되는 사회가 아니에요. 이제 옆에 애가 건강하고 멀쩡해야 나도 안전한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만큼 이 세상이 이제는 이게 엉켜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3.1교회만 잘 된다고 한국교회 이제 잘 됩니까? 천만에.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다 무너지고 다 욕을 먹는 겁니다. 어느 한 교회가 무슨 일로 사건이 터지면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연대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엮어진 공동체의 피할 수 없는 관계성이고, 이게 사회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그래요. 근데 그 말을 여러분들의 메시지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 가운데에도 금요일 밤마다 찾아오는 많은 젊은 성도들, 뭐 젊음은 고난이 없나요? 어쩌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 힘들어요, 사실은. 나이 든 사람들은 그래도 맷집이 좀 있잖아, 맷집. 예? 맷집이 있어서 웬만한 번치에, 잔번치에, 잽에 그냥 흔들거릴 뿐이지 버텨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 처음 겪는 폭풍우 같은 고난들을 젊은이들이 겪을 때는 그땐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함께 해주는 게 필요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용기와 격려가 정말 필요한 게 젊은이들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이 대부에서 이제 교육자들 몇 명하고 대부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시죠? 네. 차를 마시면서 3일교회 이렇게 부임해 보니까 어떠냐.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청년 목회가 사실 더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맞습니다. 청년 목회가 사실은 더 힘들어요. 그만큼 그들이 겪는 고통은 누군가 함께 해줘야 되는 고통인 성격이 많습니다. 홀로 붙들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견디기에는 너무 벅찬 일들이 우리 젊은 아들, 딸들에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3.1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 여러분, 우리 3.1교회 어르신들은 그래도 청년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정말입니다. 제가 진실로 느낀 거예요. 야, 뭐 이런 교회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 청년들에 대한 지지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이야. 이 노래도 아시죠? 정말 무조건이에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불꽃 가운데 불러놓고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자 그러면 그 고통의 그 강도가 뭔가를 한번 보십시다.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용기를 가져야 될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여기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저는 이 성경을 오늘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직접 음성을 읽는 독자로서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근데 왜 그렇게 두셨어요? 그것도 몇 년을? 400년 가까운 세월을 알고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거기 두셨습니까? 그 질문이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당연히 나와야죠. 당연히 나와야죠. 고통을 겪고 있는 당사자로서는 당연히 그 질문이 나와야죠. 왜 오랫동안 그렇게 두셨습니까? 근데 여기에 또 위로가 있더라고요. 정말 위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오랫동안 두신 고통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 고통을 보고 있었고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었고 우고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도 1인칭을 통해서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 그런 오랜 세월을 애굽 땅에 이 백성을 두셨다면 거긴 분명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에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분명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할 때 우리는 뭔가 저 컴컴한 굴 속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내 심령 한복판으로 몰려들어오는 새바람, 햇빛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 더 나가 보십시다. 8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8절도 무슨 말로 무슨 단어로 시작을 했나요?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이 내가 내려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서 그들을 직접 인도할 것이고 그들을 직접 어디로 데려가겠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하나님이 그 두시고자 했던 작업의 기간이 다 됐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밤에 그 유사한 고통과 아픔을 안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명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1인칭 화법의 약속입니다. 내가 이제는 내려가겠다. 네 고통 속으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약속한 그 땅으로 데려가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직도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이게 뭐지? 아직도 시원히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거 누구 보고 한 얘기예요? 난 요 단어 읽다가 킥거리고 웃었어요. 왜냐하면 왜 웃었을까요? 송 목사가? 시컷 지금까지 누가 가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이제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듣고 알고 그러니 내가 내려가서 내가 인도하고 내가 어디론가 약속한 땅을 향하여 데려가겠다. 가겠다고는 누가 했어요? 하나님 본인이 하셨어요? 근데 누구 등을 지금 밀고 있어요? 모세, 네가 내려가라. 그치, 지금 웃잖아요, 지금. 그게 정상이에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행동 아니십니까? 분명 지금까지 1인칭 화법을 써서 내가 내려가겠고 내가 인도하겠고 내가 어디론가 데려가겠다 등을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지금 걸린 겁니까? 모세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모세야말로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건 뭐지? 누가 밀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실은 누가 밀었어? 그 말이에요. 누가 밀었어? 그런데 이것은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교회는 누구의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모세 속에 누구의 예표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등을 밀어 이 고통의 현장으로 보내신 겁니다. 네가 내려가라. 네가 나이지 않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가겠다 그래놓고 예수의 모형이 담긴 모세의 등을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가라. 이것은 구속의 그림이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감이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자, 여길 보세요. 이거 사실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흐의 임마크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 말로 예흐의 임마크, 임마루이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오늘 이 시대 고통의 풀무의 역사에 던져진 내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애 끓는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 지금 갈 자가 없어요. 가려고 하질 않아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여러분 한 왕조가 끝난다는 것은 시대의 어떤 종막을 구하는 사인이잖아요. 그가 성전 안에 들어앉습니다. 이사야가 성전 안에 들어앉아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 이런 우리에게 그 신앙의 경험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눈금은 뭘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의 눈금을 가져야 돼요. 그게 누구의 이야기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삼일교회의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스토리가 돼야 돼요. 임마크,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광경을 보면서 그 영광 앞에 이사야가 자기 모습이 실체가 드러나는데 뭐라 그래요?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자 천사가 화젓가락을 입술에 대어 찢어버리죠. 그는 정결함을 입습니다. 정결함을. 거기서 정결함을 입는다는 말은 깨끗하게 됐다 그런 단순 개념이 아니에요. 드디어 그 영광이 내 안에, 내가 그 영광 속에 들어가는 하나의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부신 영광 앞에서 그 영광의 눈이 떠지자 그가 고백해낸, 토해낸 유명한 고백이 뭡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거기에서 세 가지 목격이 이루어져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고, 둘째는 그 영광 앞에 내 안에 더러움과 죄를 보게 되고, 죄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죄가 정하여지자 그가 바로 모든 시선이 어디로 틀어지던가요? 고통당하는 세상을 향해서, 죄악에 먹고 마시는 내 백성을 향해서 열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 인생이 붙들려 보냄을 받는 자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있었던 자만이,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었던 자만이 보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나이트클럽에서 돌아가는 네온사인 속에 부비부비 그런 사람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순서 속에서 세상을 향해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래서 등 떠밀려 고통당하는 애굽 땅의 내 백성을 향하여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이 밤의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것이 우리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문턱입니다. 우리는 에고이즘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언제까지 나, 내 자식, 나의 미래, 그거 중요합니다. 그게 의미하거나 의미 없거나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데 그 문턱을 넘어서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눈길이 향하신 고통 고통의 풀무의 역사 속에 눈물 속에 있는 세상을 향해 인생의 비전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으로 가로막아 가지 못하게 하던 길을 돌려서 마게도니아 땅으로 사도 바울의 일행의 발걸음을 돌릴 때 어떤 환상의 내용을 보이셨나요?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 우리를 어떻게 하라? 도우라, 도우라. 도우라는 말 속에 담긴 이면의 의미가 뭡니까? 뭔가 지금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속에 그들이 던져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그림은 무슨 수많은 청중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여줬어요. 마게도냐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손짓하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뭐 수천 명 있는 때로 있는 그림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원맨 비전이에요. 교회는 이 한 사람의 비전을 잃어버리면 그건 생명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고들로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하도 이제는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의 사건, 하나의 사고로 처리되지 않습니까? 그 세월호 부모들이 한 얘기예요. 이거는 304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304명이 죽은 304개의 사건이다. 그런데 끊임없이 한국교회는 숫자 노름 속에서 크기의 싸움을 놓지 못하고 있고 이 가치가 빨리 바뀌어야 돼요. 특별히 기성세대일수록 이 편견에 너무 집착해 있어요. 저는 어디 청년들 집회를 가도 몇 명 왔나 관심 없어요. 나온 사람이 중요하지. 근데 꼭 종례 시간에 나온 애들이 욕을 먹어요? 안 나온 애들이 욕을 먹어요? 나온 애들이 욕을 먹고 앉았어요. 예? 그 인생사가 늘 그렇더라고요, 보니까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고대를 나온 선생님인데, 이 술을 이렇게 잘 하세요. 막 수업시간 애들이 한잔하고 들어오셔가지고, 괜히 나오래, 괜히. 그래서 물 먹인 걸레자루 가지고, 자, 소방차 불러 지금부터. 그러면서 엉덩이를 때려요. 그럼 불이야! 엉덩이에서 불이 나니까 소방차 불러라는 거예요. 의미 없이 많이 맞았어요. 의미 없이. 그런데 그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안 나온 애들은 절대 야단을 안 쳐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제 시간에 제자리에 앉아있는 애들만 기합 주고 욕하고 때리고 그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나온 사람에게 집중하면 돼요. 나온 사람에게. 물론 잃어버린 양도 찾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말을 바로 합시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지가 집을 나간 양이거든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데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이 집 나간 양에 대한 묘사가 목자의 심정에서 표현한 게 있고 객관적으로 쓴 기사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한 가지에 더 집중합시다. 자, 성경을 잘 보십시다. 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이제 앞을 보실까요? 자, 이들이 구원받았고 또 이제 구원받게 될 겁니다. 구원받게 되는데 이들이 건진받고 구원받고 인도받게 되는 중요한 근거가 뭘까요? 근거가 뭘까요?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흘렀어요. 시컷 400년 가까이를 그 고난의 역사 속에 두시다가 이제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하셔서 역사의 전면에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그 구원케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2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까요?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여기까지 읽으면 이들이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표면적으로는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셨더라? 기억하사 기억하셨더라.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누구를 회개시킨다든지 누구를 구원해내신다든지 인도하신다든지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 자신의 언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언약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뿌리둔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수많은 못난 역사를 엮어내도 그 언약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 언약은 누구에게 이미 했던 언약일까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이죠. 마지막으로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십시다. 일찍이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나? 6절. 저하고 몇 절만 교독을 합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소기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괴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앞을 잠깐 보실까요? 좀 긴 본문이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너희 자손이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질문했죠. 뭘로 그걸 약속하십니까? 뭘로 보증하십니까? 그래? 알았어. 그리고는 이제 쪼갠 것들을 이렇게 마주대하여 놓습니다. 마주대하여 다 쪼개서 마주대하여 놓고 잠이 들었는데 잠 속에서 그 사이로 뭐가 지나가요? 예, 횃불이 지나가요. 불이 지나가요. 쪼갠 것 사이에 불이 지나간다는 것은 완전한 갈라짐,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계약서 써놓고 영수 사인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 나 못 믿지? 자, 내가 계약할게. 이 계약이에요. 즉, 이 말은 이 쪼갠 양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에요. 양자 사이에 너든지 나든지 계약을 어기면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는 것처럼 둘 중에 하나 죽는다. 하나님이 조금 극단적으로 묘사를 하자면 자기 존재를 걸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어기죠? 아브라함이 어겨요. 그럼 아브라함은 이 계약의 결과대로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죽었다는 상징을 뭘로 했나요? 할례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냄으로써 너는 육체적으로 이제 죽었다.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 할례가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세례가 되죠. 자,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역사 행위는 자신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그 언약의 기초에 붙들려서 우리가 언약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걸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붙들어봐야 놔요. 조금만 이상하면 놔버려요. 그런데 나는 놓는데 하나님은 놔요, 안 놔요?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내 아버지의 손은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사탄은 자꾸 우리를 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놔요. 그냥 놨는데 어딘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우린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풀무의 역사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 자리는 이제 가라, 모세의 등을 밀어 보내시던 하나님의 손길이 맞닿는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먹으나 사나 앉으나 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이 금요일 밤마다 우리는 이사야가 성전 안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 내 안의 죄, 고통당하는 세상을 향하여 세 가지의 눈뜨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 끝에 이런 비전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눈떠서 마게도냐 한 사람의 그 손짓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두 가지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는 내 안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통당하는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다면 소리 넣어 기도합니다. 주여.